우리가 길을 갈 때 아무렇게나 그냥 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때 반드시 목적지를 두시고 작정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지라고 하는 것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입니다. 그저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사람으로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찬송이 되게 하시는, 찬송 그 자체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입니다. 그러면 찬송을 부르는 사람과 찬송의 존재가, 찬송 그 자체가 무엇이 다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을 추격해오는 바로의 수많은 병거를 보면서 심히 두려워했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홍해 앞에 진을 칠 때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로 하여금 그 모든 애굽의 병거를 보내도록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존칭어가 붙으면 다 하나님이죠.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병거를 보내게 만드신 주체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병거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데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신 일에만 사용되는 병거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니라. 이 백성들이 들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그리고 담대하게, 들을 때는 아멘 하고 담대하게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근데 진짜 말씀대로 병거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심히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이 있을 때는 제발 입을 꼭 다물어야 됩니다. 이 백성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이끌어 우리를 죽게 하느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자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들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고작 병거에게 깔려 죽으라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겠습니까? 바닷물에 빠져 죽으라고 여러분들을 애굽에서 빼내어 주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아니나 다를까, 그들이 생각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홍해를 갈라주시고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시고 이제 병거들이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잡고 계셨던 그 바닷물을 놓으셔서 병거가, 기병이, 말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홍해 바닷물에 덮어지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죠. 정말 그 병거들은 하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일 수가 없었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에만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영광을 보니까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온 백성이 다 함께 나와서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사흘길을 지나갔습니다. 거기에 물이 없었더라 그랬죠. 그렇게 찬양했던 백성들이 마라에서 물이 없고 쓴물이 나는 것을 보고서 찬양이 또 끊어졌습니다. 이것이 찬양하는 사람의 찬양인 것입니다. 찬양하는 사람의 찬양은 그 모든 상황과 조건이 맞아떨어질 때만 나오는 찬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잘하는 장기어 특기가 무엇입니까? 변덕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고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체험하고 그 눈물 자국이 다 마르기 전에 집에 돌아갑니다. 우리 삶의 터전으로 돌아갑니다. 거기서 우리 인생의 쓴물이 나오는 마라를 만나는 거기서 찬양이 또 끊어지는 그것이 우리 인생이죠. 그런데 이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에서도 이 백성들을 계속 이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저 상황과 조건에 맞는 그때마다 좋을 때만 노래하는 찬양하는 그런 사람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자리에서 쓴물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존재 사이에 그 어떤 것도 개입해서 들어올 수 없을 만큼의 은혜 자체로 은혜 덩어리로 만드시는 것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사건, 형편, 상황, 조건, 감정, 사람들의 말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예배를 방해할 수가 없는 완전히 은혜에 압도되고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들어가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요 계획인 것입니다. 이 성경을 지금 쓰고 있는 바울은 감옥 안에서 이 성경을 쓴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를 때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가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고서 온 소아시아 지역과 그리스 지역,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에서 열심히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끝날 즈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가 결박을 당하죠. 그때부터, 이게 사도행전 21장 내용인데 그때부터 사도행전 끝날 때까지 28장까지 그 결박이 풀어지지 않습니다. 죄인의 신분으로 옥에 갇히면서 신문을 당하고 재판을 받는 자리에서 그렇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지금보다 더 형편이 좋아지면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있고 소원이 있는데 바울이 깨달은 것은 자신의 조건과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목적대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자기가 결박되고 옥에 갇히는 그것이 자신을 열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택한 그릇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빌립보서 이 말씀도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입니다. 내가 당한 일, 수많은 박해를 받고 감옥에 갇히고 수도 없이 매를 맞고 죽을 위기에 처하고 수없이 굶고 춥고 굶주렸던 그 어려운 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처지에서 도리어 이것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도리어라는 말.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일하심이 도리어 이 단어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라면 자유로운 신분이 있어야 되고 건강이 있어야 되고 또 그의 말을 들을 수 있게끔 하는 권력과 힘이 있어야 될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그는 자유로운 신분이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옥에 갇히고 죄인의 신분으로 살아야 했고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사탄의 사자라고 하는 심각한 질병을 그도 갖고 있었고 그는 사람이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자랑할 것이 없는 무력한 힘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그것을 알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막 예수를 믿게 된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이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순교의 위기 가운데 처한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심이 생길 수가 있고 복음에 대한 회의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나라가 패배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승리하는 길로 전진하는 것이고 복음이 진전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의 매임이, 옥의 갇힘이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그가 시위대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그가 들어가면 시위대 병사들이 넌 무엇 때문에 여기 왔느냐? 그러면은 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에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돌아가면서 교대를 하는데 밤 근무자가 와서 너는 무엇 때문에 여기 왔느냐?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여기 왔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해요. 겉으로 볼 때는 시위대 감옥인데 사실상 거긴 전도 집회고 그만한 부흥의 장소도 없는 것입니다. 거기서 로마 황제를 주로 삼고 있는 많은 병사들이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충성을 다짐하는 변화의 회개의 역사가 그 시대 안팎에서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바울이 담대하게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더불어서 그것만이 아니라 바울이 거기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감옥 밖에 있는 형제들이 그를 보면서 불꽃 같은 열정으로 더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의 권력이 바울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의 권력이 만들어내는 것이 결국에는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로마 황제가 복음을 막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은 전파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 우리의 실패라고 생각하는, 길의 막힘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묵묵히 역사를 주관하시고 당신의 일을 묵묵히 지금도 이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그 권력이 어떤 권세가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하는 것은 권력자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일하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밖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그 권력자, 그 총독 빌라도 그리고 유대의 모든 권력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힘을 합해서 머리를 합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누구를 묶어둘 수 있으며 누구를 사망에 매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통하여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계획하신 모든 구원의 뜻을 이루셨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 계획을 아무도 막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어떤 권세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계획입니다. 그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조금 더 설명해 주는 말씀이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은혜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가장 회방하고 가로막는 권세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의 권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구약 성경은 온통 이스라엘의 역사로 되어 있는데 그 역사는 완전히 실패한 역사인 것입니다. 그들이 무력하고 무능하고 무지한 그것만 보여주는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가시죠.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 끌고 가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실패한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바로 그 밑에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하나님의 종 예수를 고난받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나무에서 찔림받고 율법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심판을 담당케 하셔서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속량과 죄사함을 받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그렇다면 죄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우리에게 죄란 무엇입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영원한 것인가만은 확증하고 그것만을 드러내는 데 소용되는 도구밖에 되지 않는 것이 예수 안에 있는 신자들의 죄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죄는 여전히 쏘는 것이고 여전히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신자들 속에 있는 죄는 결코 정죄밖에 만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크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은혜는 모든 죄를 이기도록 만드는 은혜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가는 곳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만을 증언하죠. 복음을 전할 때마다 자신이 하나님의 종, 신실한 종 스데반을 죽이는데 일조하고 찬송표를 던지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교회를 핍박하고 욕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열심을 내었던 자기 죄를,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기의 과거를 다 가는 곳마다 그는 말하고 다닙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이제 죄가 그를 죽게 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영광이 얼마나 무한한지만을 드러내는 죄이기 때문에. 그는 자복하고 또 은혜를 말하고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만세 전에 예수 안에서 택함을 받았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앞서고 은혜가 더 크고 은혜가 더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로마서 5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죽일 수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증거하고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쏘지 못하고 죽이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케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말하게 하는, 죄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부어지면 그는 정말 큰 은혜를 더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만을 나타내는 그런 예수의 보혈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언제든지 복음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언제든지 예수 보혈을 의지하여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영광을 어디에서 알게 하시고 어디에서 찬송하게 하십니까? 우리의 현실, 우리의 삶의 자리인 것입니다. 바로의 병거같이 밀려오는 두려움이 있고, 바울이 옥에 갇힌 것 같은 답답함이 있는, 죄의 권세가 여기저기 도사리고 있는 그런 우리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이 은혜를 알게 하시는, 그 자리가 유일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껏 우리에게 이 어려운 현실에서 절망이나 주시려고 우리를 그 죄에서 어둠에서 불러내 주셨겠습니까? 우리에게 낙담이나 주시려고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 때가 많이 있고, 길이 막힌 것 같고 도울 자가 없고 모든 것을 다 그만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영광을 알게 하시는 나의 유일한 십자가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저 다윗으로 만들려고, 훌륭한 복음 전하는 바울로 만들려고 그 일을 시작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채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도 자라게 해 주시려고 하나님은 이 일을 계획하시고 시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지금도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야 할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라지 못하는 것이 부끄럽고 한탄스럽고 무력하고 연약하는 그런 것들을 날마다 느끼지만, 조금 더 나아지면 하나님 그때는 잘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 우리의 조건, 우리의 형편, 그것으로 일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지금도 홀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그 자리에 두신 것은 결코 실수로 두신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두신 것입니다. 만세 전에 그것까지 다 계획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를 두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조금 더 가면 그 다음날 십자가에서 못 박히면 그때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부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그래서 우리 인생이 예수님이 걸으셨던 갈보리 언덕 올라가는 것 같이 힘에 부치고 숨이 막히는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넣어주시기 위한 가장 아름답고 복스럽고 좋은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방해할 수가 있습니까?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는 그 뜻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두려움 때문에, 괴로움 때문에, 답답함 때문에 내 옆 사람 힘들게 하지 말고 내 곁에서 지금도 영광의 뜻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을 보면 그 자리가 영광의 자리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받은 우리의 삶의 자리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선의 인생이고 최고의 인생이고 최적의 인생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선을 이루느니라. 그것을 아는 자들이 어떻게 여러분 불편한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아는 자들은 그날에 오늘 삶의 현실에서 소망을 말할 수가 있고 승리를 말할 수가 있고 위로의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자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상황과 내 조건으로 결론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영광이 될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로할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렇게 할 줄 알아야죠. 내가 도와드릴 건 없습니까? 내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나도 똑같습니다. 왜 그렇게 못합니까? 왜 안 됩니까? 하지 말고 나도 똑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길 줄 믿습니다. 이 말을 건넬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서로를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내가 모르는 사람 있으면 인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오래 기도하는 사람 있으면 어깨를 잡아주시고 여러분 불편한 말, 못된 말, 정죄하는 말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이 어려워서 여기까지 나온 것입니다. 정말 갈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나온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한번 안아줄 수 있는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진짜 믿음이 발휘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루시는 그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위로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심지어 우리의 죄악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갈 것인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일은 절대 뒤집어질 일이 없고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지금 삶의 자리에서 실패하고 낙심하고 한숨 짓고 찬양이 당장 나오지 않고 절망하는 그것까지 하나도 버리지 않고서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오늘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영광의 찬송으로 만들어 주실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기쁨으로 용기를 내어 힘을 내어 오늘부터 영원토록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